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26일 일요일 성소와 율법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출애굽기 25장 16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는가.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었다. 모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마음을 살피고 모든 일을 금하면서 이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1년 중 이날만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었다.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다. 언약궤의 황금 덮개는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곳에 피를 뿌려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 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드려진 모든 제사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지만 대속죄일은 죄가 심판의 날까지 기억되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죄는 수세기가 지난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다.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만난다.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434. 초기 재림교인들은 성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다면 그것이 분명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교훈입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묵상. 매주 어김없이 천체가 회전하는 빠른 속도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용. 우리의 일상에서 이처럼 영향력 있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을 고대하라.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어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나누어 줄 방법을 고안하며 가족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물에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제시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안식일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 증언 2권 585.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빛나는 언약궤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시고 그것이 빛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따르며 존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22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쪽 길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저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위협을 좇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베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 중에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가치는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두 번째 가치는 이 세상은 성과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이 세상은 힘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본문은 10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로 14절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조칠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아마사는 요압과 견줄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아마사에게 세바의 난을 처리하도록 부탁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20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장으로 임명받고 다윗과는 적의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군장으로 일했던 아마사를 다윗은 그를 용서했고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군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아마사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사는 유다지파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힘의 균형이 요압으로부터 아마사에게로 넘어가자 요압은 아마사를 없애버리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적장이었던 사람을 고위직에 앉히면 후에는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도 존재했지만 더 큰 이유는 힘의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세바의 난을 처리하기 위해 중책을 맡은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는 시일이 늦어진 틈을 타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요압은 세바를 추격하는 중에 기본 큰 바위 곁에서 그제서야 그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요압은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단칼에 처리하기 위해 깊이 찔러서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었습니다. 아마사를 처리한 후 요압과 아비새는 세바를 쫓기 시작했고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서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요압이 소년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길 가운데 누워있는 아마사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은 아마사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마사는 죽었지만 죽은 아마사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아마사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신의와 의리의 가치로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 피 흘린 채 죽어있는 아마사 곁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의식한 요압이 그 소년은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옮겼어도 아직도 모든 백성들은 아마사 곁에 섰습니다. 요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마사를 못 잊고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아직도 죽은 아마사의 영향력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요압에게로 돌리기 위해 그 소년이 한 일은 옷을 그 위에, 즉 죽은 아마사 위에 덮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 피 흘린 채 죽어있는 아마사를 밭으로 옮겨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도록 옷을 덮어놓자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아마사로부터 요압에게로 옮겨졌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0장 13절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아도 잊어버린 채 곧 현실의 실세에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은 모든 백성들이 요압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현재의 실세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실세가 바뀌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새로운 실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실세이고 그리고 누가 잠재적 실세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의 실세에 접근하고 연결되기 위해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비자금을 활용합니다. 잠재적 실세를 발굴하고 미리미리 후원을 해서 확실한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정치인, 검찰, 법조인, 세무 관련 일을 하는 분들, 군대, 국정원, 언론계, 공무원 등등 힘이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미리미리 엮여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5% 안에 가계도를 살펴보면 상위 5% 안의 사람들이 서로 혼맥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넓히면 겹겹이 인맥 혼맥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협력하고 도와줘서 공존하도록 하는 구조가 탄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론이 도와주고 정치권이 도와주고 검찰이 봐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등등 망할 수 없는 탄탄한 구조가 계속하여 새로운 인맥들을 만들어 나감으로 더욱 큰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힘이 가진 특권을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을 가도 거기에 있는 간호사를 조금 알아도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작은 부분에서도 특혜가 있는데 나라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큰 잘못과 범죄 행위까지도 언론과 검찰이 아는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하거나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가 아닐수록 힘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나 국가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회입니다. 관계와 돈이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로 판명됩니다. 후진국일수록 힘의 가치를 직책이나 사람에게 두는 반면에 선진국일수록 힘의 가치를 시스템이나 법에 둡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지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권한과 한계를 명시하여 그 명시되어진 권한과 한계 속에서만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해야 부정이 사라지고 공평해집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기록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인사청문회조차 없었던 나라였는데 투명성의 가치로 인해 그나마 인사청문회로 공직에 추천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시스템과 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회가 될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도 공동체요 사회이므로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에 힘의 가치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힘처럼 인식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힘의 가치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영성과 사랑의 가치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이 잠잠하고 사랑의 가치로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함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 더욱 낮아지고 섬김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나온 횟수가 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이 교회의 참된 힘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지난 두 시간과 또 오늘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성과주의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힘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높여지고 사람이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모범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우리 작은 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연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1950년대 초에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재림교의 신진 신학자들과의 대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제3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배경에서 재림교회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두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림교회 안에는 E.J. 웨그너, 또 A.T. 존스, 프란시코트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화이 부인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 죄로 키우는 성향까지도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인성을 취했다고 그렇게 주장해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답변이 1950년대에 그 대화 후에 그 답변이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 Seventh Day Adventist Answer Questions on Doctrine 이라는 제목으로 1957년 가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야기된 불협화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890년대 이후로 재림교회 내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해에 관한 매우 뚜렷한 두 흐름이 있어 왔지만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성향까지도 갖고 있는 인성을 취했다는 그런 해석이 명백히 드러난 해석이었고 그 반대편 해석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행적으로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해석은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에 존스 웨그너, 프레스코트 등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기타 존재들과 털끝만큼도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죄된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는 해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런 해석이 널리 공표되었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인정하는 견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다른 흐름은 대부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미간행 편지들이나 또 절판된 전기 간행물에 대해서나 논의되고 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해석은 엘렌지 화이트가 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림교회의 교리와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 Question on Doctrine이라는 그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이 주제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책이 출판되면서 재림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말할 수 없다. 또는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시작한 곳에서 시작하셨고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그분은 죄의 오염이 없이 태어났다. 또는 부패의 오염이나 죄로 기우는 성향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추호도 남기지 말라.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근거를 찾는 자는 모두 경고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명백한 진술이 숨겨져 온 것입니다. 만일 엘렌 화이트의 이런 진술들이 1890년대 이후로도 계속 알려지고 강조되었더라면 재림교회 신학 발전의 흐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술들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출판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진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진술들을 두 가지 흐름 가운데서 중립적 입장에서 잘 제시했더라면 아마도 논증에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의 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를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봉착한 문제는 두 가지 흐름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죄된 성향을 갖지 않으셨다는 견해 아니면 그분께서 타락한 인류가 지닌 모든 성향을 가진 죄된 본성을 소유하셨다는 견해 중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3의 선택 사안을 보지 못했고 죄된 성향을 가진 본성을 지지하는 견해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해서 무지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진술만을 제시하는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된 인성을 가지셨다고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은 회피하고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진술들만을 제시하는 쪽으로 편향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논쟁에서 ML 앤디러슨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앤디러슨은 잠잠있지 않았습니다. 1957년 2월에 그는 속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1959년에는 속죄와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앤디러슨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이 새로운 가르침을 결정적인 재림교회의 이단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성정에서 그리스도를 면제시키는 것은 모든 이단의 절정이다. 그것은 모든 참된 경건을 파괴시키며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성정에서 면제되었다면 그분은 여타 인간과 다르다. 그러한 가르침은 재림교회가 늘 가르치고 믿어왔던 것에 완전히 위배된다. 예, 앤디러슨은 이 새로운 가르침이 교단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엘렌 화이트의 증언들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성정, 곧 재료기유는 성향에서 면제되었다고 말하는 신신학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지금 교회는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증언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ML 앤디러슨이 보기에 이것은 재림교회 신학의 기초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서 제된 성향으로 키우는 우리와 똑같은 그 인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주장을 없애버리는 것은 재림교회의 기둥교리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알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무엇인지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 앤디러슨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인성론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행된 교회에 대한 배신일 뿐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앤디러슨의 반대편에서 자료를 인위적으로 선별하여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 전달한 데는 배신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균형지게 정직하게 엘렌 화이트의 진술을 그대로 다 제시하지 않고 한쪽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리로이 프룸이라는 신학자와 또 그의 동료들이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론에 대한 교단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모든 진술을 완전히 마음을 열고 연구하여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는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죄된 인성을 가졌다고 명백하게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빼놓고 그녀가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인성을 가지셨다고 주장하는 쪽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엘렌 화이트이 그리스도께서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후에 계속하여 재림교회는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인정을 얻었으나 그 과정에서 과거 50년 넘게 치유되지 못하고 치유될 수 없는 불화의 분열의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안이 아무리 불편한 것이더라도 전적으로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0년 넘게 재림교회를 분열시킨 그리스도의 인성론 논쟁에서 가장 불행한 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논쟁적인 일이 불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싸움의 진원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담의 타락 전 인성인가 아니면 타락 후 인성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보면 양편 모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평소 좋아했던 저술가가 이 주제를 어떻게 논하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는 엘렌 화이트 밑줄을 그은 표시가 남아있는 헨리 멜빌이라는 사람의 설교 사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몇몇 저술들을 비교해보면 다양한 진술들에서 상호 조화되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의 팀 푸하루이에는 엘렌 화이트 멜빌의 글을 어떻게 차용하고 사용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푸하루이에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The Humiliation of the Man Christ Jesus라는 멜빌의 설교가 상충되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멜빌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은 두 가지 죄된 인성, sinful nature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sinful nature를 물려받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무죄한 영약성, 다시 말하면 innocent infirmities.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영약성을 물려받았고 두 번째는 sinful propensity, 죄로 기우는 성향, 죄된 성향 이 두 가지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sinful nature, 엘렌 화이트 말하는 죄된 본성이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영약성, 두 번째는 죄된 성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엘렌 화이트 부인의 상반돼 보이는 진술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3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